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가 인민들의 의식과 사고는 물론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기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장화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 체제의 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시장화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박인호 데일리 NK 북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마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북한의 시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흔히 북한 주민들께서는 장마당, 장마당, 어디 가세요? 물으면 장마당 갑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장마당이 몰고 온 북한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장마당이라는 말만 쓰면 다양한 북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장마당의 전망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마당과 관련된 용어를 좀 구별해보자.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연구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물건이 사고 팔리는 곳, 그게 다 장마당입니다. 북한 주민들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1962년부터 북한 당국의 승인 아래 존재했던 농민시장이 있었죠.
네.
농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자기의 잉여 생산물을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대도시에서는 야시장 같은 개념에, 이것도 장마당이라고 불렀는데요. 야시장 같은 개념에 이 노점상 골목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1990년대 중반 국가 공급이 끊기고 나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통이 좀 발전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이제 인민보안부에서 이거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자리세도 좀 내고 매대 번호도 좀 붙이고 하자. 이때를 외부 연구가들은 공설시장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변화 추세를 좀 보기 위해서요.
네.
진짜 시장은 이제 2004년부터죠. 김정일의 승인에 따라서 북한 전역 시군구 구역마다 종합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매대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또 울타리, 출입문, 시장관리소, 간판이 붙는 곳이 바로 종합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종합시장이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위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급 혹은 국유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당신들은 국가 말을 따라라. 이게 기본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데요.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북한 당국이 공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됐죠. 그래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팔고 사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팔리는 것도 늘어나고 사는 것도 늘어나고 또 사고 파는 관계도 복잡해지는 것. 결국은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화라고 하는 현상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서도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그럼 김정일의 시장과 김정은의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김정일은 시장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지금 종합시장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김정일은 종합시장을 허용하면서 자 이제 맘대로 먹고 살아라 이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북한의 경제 제도를 국가 주도형 공급체, 국유제, 국가 배급제 이런 기존의 개념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자꾸 뭔가 주고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 먹어야 통제가 가능하고 충성이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런 시장 통제 정책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화폐개혁이라든지 평성시장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가 잘 안 되니까 아 모르겠다. 일단 시장을 더 손대지 말고 가만 두고 보자. 이게 이제 김정일 시대의 마지막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굉장히 바빴죠.
네.
간부들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내외 자기 위신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시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활발해지고 이 종합시장의 매대도 늘고 사람도 늘고 거래되는 물건도 늘고 돈도 늘어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도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시장을 좀 놔두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김정일 때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정일은 시장을 제한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두려고 했던 것이고요. 김정은은 김정일 때 마지막 모습을 그냥 유지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의 시장 정책을 보면요. 집권 초기의 시장 정책과 현재의 시장 정책, 변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지 횟수로 4년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이나 또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것은 소비 제품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또 물건들을 날라다 주는 서비차, 또 철도 부문의 보안원이나 기관사들, 또 이런 장사를 눈감아주는 중하급 간부들,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 사회관계, 경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이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물건을 사고 파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마디로 딱 찍어서 얘기하면 가격이 생기죠.
네.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요와 공급, 제품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현상들이 이어지죠. 첫 번째로는 정보 교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 거예요.
네.
그래 합의가 돼야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배급하던 시절에는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네.
개인들끼리 관계를 맺어야죠. 신뢰관계도 맺어야 되고 경쟁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의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한다, 아니면 사상 정치를 앞세운다, 신념을 내세운다. 이게 배를 채워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때문에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에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종합시장, 시장거래, 가격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을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혹시 돈을 많이 벌려면 무엇을 팔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장사 수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경제라고 하면 흔히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게 바로 제품 광고예요.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질량으로 만들었느냐가 이 시장 경쟁에서 잘 팔리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걸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제품 광고, 기업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광고는 아직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정보보다는 판매하는 사람의 신용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품은 어차피 중국에서 온 것이고
네.
또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왔다 치지만 도대체 어느 회사가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저걸 파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값을 치르고 나서 집에서 써보면 그 값을 해. 이런 이제 신용, 이런 것이 장사를 하는데 첫 번째 덕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장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전략이죠?
박리담에.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길 것이냐, 아니면 고가의 제품을 팔아서 이윤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 시장도 많아지고 매대도 많아지고 너도 나도 장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졌어요.
네.
주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다 중국산이고 또 북한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모양들이 다 그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때문에 뭐가 팔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겠죠. 이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네.
컴퓨터를 누군가 개발하고 나니까 갖고 싶어지고 사고 싶어진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회사가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네. 아마 남들이 팔지 않는 것, 앞으로 예측되는 제품이 무엇인가 이런 데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매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매대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대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 북한 당국이 매대 증가를 허용했거나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 매대가 늘어나면서 얻는 효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사니까 정치적 부담이 줄겠죠.
네.
자기가 먹여주고 입혀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자리세를 비롯한 준조세를 걷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중하급 간부들은 국가로부터 역시 배급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이들이 알아서 자리세를 걷고 세금을 걷고 뇌물을 받아서 먹고 산다면 이들이 계속 당국의 말을 잘 지키겠죠.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이고 이익이니까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매대가 증가하면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쪽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매대가 많아진다는 건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네.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매대에 대한 자리세나 권리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매대에 앉을 확률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의 양극화, 부자는 부자가 더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요인들을 촉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럼 북한 정권에서는 매대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북한 당국,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노동당 차원에서 종합시장이나 매대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간 단위 간부들, 또 시장관리소와 같은 하급 간부들은 자기들의 재량에 의해서 종합시장을 통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걷거나 뜯어낼 게 많아지니까 매대가 많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이죠.
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매대가 증가하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총효용의 증가입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예,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만족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사람들 간의 만족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매대 증가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대 증가를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아직은 없어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매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종합시장이 용인이 되고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경계,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징후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뭐 그냥 놔두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매대가 증가한 만큼 자릿세도 많이 거쳤을 것 같은데요. 원래 당국이 자릿세를 많이 거뒀나요?
자릿세를 걷던 것은 1997년, 98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장마당을 북한 당국이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이제는 저쪽으로 가서 모여서 장사해라. 그러면서 이제 치안을 담당했던 인민보안원들이 네. 100원, 200원 이렇게 푼돈을 걷어가기 시작했죠. 그걸로 자기 공급 월급을 대신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장마당 질서를 유지하는데 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했을 테니까 그런데 충당도 했습니다. 자릿세가 공식화된 것은 2004년 종합시장이 합법화되면서부터인데요.
네.
매대에서 팔리는 물건이 고가냐 저가냐 기준을 놓고 임의대로 자릿세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제품을 팔면 자릿세를 좀 더 많이 받고 대표적인 게 공업품 매대죠.
네.
또 먹거리나 식량, 부식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이윤도 적은 곳은 매대 자릿세가 좀 싸다고 합니다. 북한 말로는 눅다 이렇게 표현하고들 있는데요.
네.
보통 지금 북한 돈으로 한 5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래서 중간값을 계산해보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종합시장이 한 372개 정도 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매대가 그럼 다 몇 개일까? 이런 추정을 또 해보면 한 100만 개, 120만 개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수 계산을 해보면
네.
북한 당국이 1년에 시가로 따지면 쌀 10만 톤 정도를 앉아서 자릿세로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경제적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화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북한 화폐는 얼마나 사용되나요?
북한 화폐가 값어치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 화폐는 북한의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종합시장에서 쌀 1kg에 6,000원 정도
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북한의 최고 화폐는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권을 들고 종합시장에 나가봐야 쌀 1kg도 못 사는 거죠. 너무 불편합니다.
네.
또 한편 중국의 원조, 교류, 지원이 많아지면서 중국 위안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시장에서 많은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나 위안화를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상인들이 아줌마 이거 25원입니다. 그러면 북한 돈 25원이 아니라 25위안이라는 뜻인 것이죠. 달러도 많이 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잔돈이 적어요. 100달러짜리는 북한에 조금 있는데
네.
100달러를 내면 거슬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달러, 20달러, 10달러, 1달러, 5달러 이런 소액화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거래에서만 달러가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종합시장에서는 주로 위안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북한의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게 독일까요? 아니면 경제 재건의 치료제가 될까요?
당분간은 북한 당국이나 노동당이나 인민들이나 간부들이나 종합시장, 시장화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인민들은 벌이가 많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네.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장사를 많이 하면 혹시 황색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서 국가 말을 안 듣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종합시장을 운영해본 결과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중간 간부들, 하급 간부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국가 규정을 들이먹여서 겁을 줘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가, 간부, 인민 모두가 당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사람 심리가 돈을 벌다 보면 더 벌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돈의 맛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아, 이 국가의 중앙 통제 정책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중간 간부들도 마찬가지죠. 중간 간부들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더 자유화가 되면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을 텐데
네.
위에서는 이 실정도 모르고 자꾸 고루한 정책만 내리먹인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시장화 과정에서 체제 전환의 시발점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특히 북한 당국의 리더십이 북한 당국의 지도력이 별로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인호 실장과 함께 북한 시장화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